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9월 4일 목요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지시하셨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복을 입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에봇을 입어야 했다. 또한 우림과 둠밈을 물린 흉갑을 가슴에 차고 있어야 했다. 모든 제사장은 성별되어야 했다. 분향단, 물두멍, 거룩한 관유, 향과 같은 다른 물품도 주의 깊게 준비해야 했다. 출애굽기 31장 1에서 1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세부사항과 관련된 봉사가 아름답고 적절하게 준비되고 지어질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도움을 주셨는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부살렐은 성막을 위해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즉, 그는 충만해졌고 새로운 기술, 이해, 지식과 같은 필요했던 솜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과 다른 많은 장인들에게도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동일한 영을 주셨다. 이 모든 창조적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주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으로서 제시된다. 이는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에스겔은 이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상기시켜준다. 그분은 당신의 임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들이 사랑하고 친절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용서하는 성품을 나타내도록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계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록한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 이 돌판은 지성소 속죄소 아래의 언약궤 안에 두어야 했다. 교훈입니다. 성소 봉사를 위해 주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하고 갖추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표로 안식일을 주셨다. 당신의 임재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성품을 성장하게 한다. 묵상. 속죄수가 하나님의 율법 바로 위에 놓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위에 속죄의 자리가 마련된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성소에서 나타난 율법과 속죄소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과 땅의 사물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완전히 그리스도의 감독 아래에 있다. 최초의 지상 성막을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일체의 설계도를 주셨다.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지상 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돼 거룩한 건물을 설계하신 하늘의 건축가셨다. 성막 짓는 자들에게 성막을 가장 공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실물교훈 349.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의 속성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8편이 맞음과 틀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8편이 맞음과 틀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더없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58편이 맞음과 틀림이라는 제목하에 맞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걸쳐서 시편 58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묘사는 틀렸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묘사는 틀렸습니다. 본문은 6절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6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립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다윗은 공의를 말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일을 꺾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같이 사라지길 원했고 겨누는 살이 꺾임 같기를 바랬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가 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되고 생나무와 막 불붙은 나무가 회립바람으로 꺼지는 것처럼 죄인을 없애주기를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의 입에서 이를 꺾고 어금니를 꺾는다 해도 죄인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은 본성적으로 이미 죄인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죄인의 일들을 행하고야 맙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전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노름을 너무 좋아해서 있는 재산을 다 날리고도 끊지 못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스스로가 자신의 오른 손목을 잘랐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노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자신의 왼손으로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또 자신에 대하여 후회하고 실망해서 이제는 정말 노름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왼손마저도 스스로 잘라버렸습니다. 양손 모두를 스스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노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양손목을 다 자른 이후에는 노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발로 노름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해해도 그 본성의 힘은 스스로 어쩌지 못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죽어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문제임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단순히 공의를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이를 꺾고 오금니를 꺾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과 다시 사는 경험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죄인으로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 시편 58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8편 7절로 9절에 있는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이 묘사는 성경 전체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셔서 여전히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나 죄인인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열망함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죄인의 돌아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아주 눈여겨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먼저 믿은 사람이 할 일이란 죄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죄의 본성 속에서 어쩌지 못하여 살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사람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의 상태를 고치려고 가르쳐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여 그 사랑에 감동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동하게 되면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이 다윗의 이 글은 하나님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죄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죄인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셋째는 죄인에 대한 대응의 묘사는 틀렸습니다. 죄인에 대한 대응의 묘사는 틀렸습니다. 10절입니다. 시편 58편 10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진정한 의인은 율법의 온전한 자 이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태도 속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던 그러한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글자의 내용대로만 이해하여 돌로 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그를 이미 용서하신 자신의 사랑으로 죄가 없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죄와 지적이 그의 마음을 결코 바꾸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사랑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의인 스데반의 죄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향해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본문의 다윗처럼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죄인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성경절을 찾아본다면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죄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성경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여 하는 잘못을 책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사랑으로 소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열성과 능력을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더 크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실 겁니다. 시편 58편을 통해 죄인의 참모습과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은 이미 아담부터 죄인이 되어서 죄의 본성 속에서 어쩌지 못하는 능력으로 사망 속에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드러난 것만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을 단지 드러난 것만 정죄해서도 해결이 안 되며 오직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거듭날 때에만 새로운 능력과 생명으로 살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우리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걸어서 성경 속으로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는 이상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이렇게 많이 따뜻해지고 좋은 계절인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방송으로 성지순례를 다녀본다는 것 참 보람있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밧모섬에서 이 받으신 감동과 교훈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오늘 또 그 이야기신지요.
예, 예.
네.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 모시고 계속해서 밧모섬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밧모섬이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계시를 보고 요한 계시록을 쓴 아주 중요한 섬이죠. 지금 가보면은 별 유적지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밧모섬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모섬을 떠나기가 참 싫었습니다. 오늘도 밧모섬의 요한 수도원을 답사한 후에 호라 해변으로 나가서 떼약볕 아래서 거닐며 밧모섬 전경을 즐기면서 느낀 여러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풍광을 즐기면서 영적 교훈들을 얻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그냥 주마강산식으로 그냥 지나가면은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꼼꼼히 챙기면서 또 그것을 명상하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그 현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간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밧모섬 바닷가에서 아주 한가하게 사도 요한처럼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해변은 작은 몽돌로서 검고 흰 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은 정말 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밧모섬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에게해 바라보면서 아주 감동 깊게 느꼈던 이 바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산골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는 내 어린 시절에 무작정 그립고 아름답게만 생각되던 절대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강하게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나를 부풀게 했습니다. 바다는 계절을 초월한 내 꿈의 동경이었으며 막연한 그리움에 목이 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바다만 보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넓은 자비를 느끼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바다를 처음 본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에 부산에 가서였습니다. 부산 그 오륙도가 보이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경악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는 짠맛이었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작고 큰 배를 보고 마냥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배를 타고 부산에서 가덕도로 갔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매일매일 바다로 나가서 멱도 감고 낚시도 즐겼습니다. 바다는 과연 제가 애정을 쏟을 만큼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둘러볼 때에 가슴이 확 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볼 때에 미지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것 같았죠. 바다는 늘 저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듯 했습니다. 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다를 건너서 훨훨 날아가고 싶은 마음 아주 간절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우리 주님이 미래의 가능한 세계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의 도전, 성공의 현장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러 가지 노래 중에 이 노래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은, 이 몸이 새라면은 날아가리. 저 멀리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저 섬에까지. 한 번은 제가 이 통통배를 타고 마산 앞바다를 한창 달릴 때였습니다. 내 옆에 있던 대학 친구가 바다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야! 하고 소리치더니 양복을 입은 채로 갑자기 깊은 바다로 첨벙첨벙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자기가 마치 새인양 착각하고 섬을 향해 날아가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선장, 선원, 뭐 우리 모두가 놀라가지고 급히 그 배를 멈추고 뱃머리를 돌려서 밧줄을 던져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짠물을 먹고도 그는 계속 바다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사랑에 미치고 미래에 미치고 현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 밧모섬에 앉아서 에게해를 바라보니까 정말 내 마음 속에 아주 강한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부르심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바다를 바라보면 답답함이 없어지고 후련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충무에서는 항상 바다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부산에 살 때는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바다는 항상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를 밀어서 둔덕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람을 헐뜯고 뒷다리 잡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항상 용납하고 오히려 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모래를 휩쓸고 가면은 그만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용서 은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날 밤모섬 바닷가에서 한가하게 요한처럼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낀 바다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걸 좀 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지요. 제주도를 비롯하여 3,418개의 섬들이 있는데 대부분 서해와 남해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지에 살아도 우리는 바다와 아주 밀접하게 생활합니다. 보세요. 한국인의 식탁에는 적어도 김 한 조각, 생선 반 토막, 미역국, 해초들이 오르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이 많고 또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다를 두고 작곡한 현재 애창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곡 중에 유명한 그 현재명 작사 작곡의 희망의 나라가 있습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이 바다는 희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석호 작사 조두남 작곡의 뱃노래도 있습니다. 함호영 작사 홍남파 작곡의 사공의 노래도 있죠. 문병호 작사 건길상 작곡의 바다 등도 아주 유명합니다. 희망이 끊길 때 바다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은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의욕이 없고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 온갖 생물의 전시장인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바다를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희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말하자면 한 30년 전에, 아니 한 60년은 됐죠. 한 6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재림이 아니라 그때는 그 초림입니다. 초림의 소망을 안고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이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이 나타난 사건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밧모섬을 생각할 때마다 밧모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던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만나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다는 권력이 무상함을 가르쳐줍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의 권력과 로마의 권력의 무상함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바다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지난 그 주에도 제가 동해에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또 내일 모레 또 저 속초 앞바다에 가기로 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한 번 가려 그래요. 저는 아주 바다에 그 마음이 미쳐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에게의 바다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다가 만난 그 경험이 저의 생에 아주 큰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살 때의 마음이 울적하거나 피곤함에 지쳐있을 때 제가 바다를 찾곤 했는데요. 특별히 그 울기등대 밑에 있는 바닷가 큰 바위 위에 앉아서 동해를 쫙 바라보고 있으면은 딴 새로운 세계에 돌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강한 해풍을 타고 그 세계에 달려오는 파도가 철썩하면서 내가 앉은 바위 밑에 부딪혀 흰 거품을 뿌리면서 힘없이 사그라지는 것을 보고 한참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힘이 있다고 그 세계에 밀고 나오면은 결국 부서지는 파도처럼 힘없이 쓰러진다는 이치를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력, 부귀, 영아, 명예 다 일장춘몽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다는 바라볼수록 내 자신이 왜소함을 일깨워줍니다. 겸손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밧모섬에 갇혀서 육지에 나가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자신이 참으로 왜소하다는 걸 절실히 절감했을 것입니다. 난 얼마 전에 거제도 한려 해상 국립공원에 들렸습니다. 여러 번 셀 수 없이 그곳에 갔지만은 그날따라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높게 높인 노인 그 거제대교를 지나서 남부면 다대리에 있는 거제도 제일봉인 가라산에 가서 오른쪽으로 기고 해금감 쪽으로 달렸는데요. 가라산에 올라가면은 부산 영도가 가깝게 보이고 아주 맑은 날엔 일본의 대마도까지 아물거립니다. 거제도를 동백섬으로 만들 의향이었는지 동백이 가로수로 심겨져 있었습니다. 수줍게 터져나온 이 붉은 꽃망울들이 쑥 고개를 내밀며 틈틈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지없이 외롭게 보였지만은 찬란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이 다도의 풍광이 한눈에 쏙 들어왔어요.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야! 하는 탄성과 함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젖빛 해무의 구름과 섬들 그리고 청옥빛 바다는 한 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무에 비친 이 봄빛과 바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엄한 바다 앞에 나는 너무 초라하고 왜소하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밧모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바다는 포용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밧모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를 핍박하는 권세자들을 용서하며 어떻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거제도 쪽 다대포구를 두고 한 바퀴 돌았을 때 놀랐습니다. 점점이 떠있는 섬들과 바다가 우려진 남해의 수려한 풍광은 비록 해무가 끼어 있어서도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아래를 쫙 내려다 봤더니 뭐 한산도, 비진도, 매물도, 욕지도 뭐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바다가 큰 넓은 바다가 마치 아기를 이렇게 푹 안고 있는 어머니 가슴처럼 다도해를 감싸 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다의 품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한풍의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도 안고 있고 배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를 포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도야는 밧모섬 바닷가에서 분명히 그런 교훈을 얻었고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도 포용하면서 그들에게 그 밧모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야, 이런 교훈들을 얻고 저는 그것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저도 머릿속에 바닷가의 그 잔잔한 어머니 같은 때로는 또 이 폭풍을 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